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천국과 또 이 무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서신서입니다. 너무 좋은데 또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변증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응이 되고 적용이 되고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그 여타 다른 서신들과 매우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더욱이 수신인이 같은 고린도 전서와도 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다른 맥락과 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매우 독특한 서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설교자들께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고린도에 보낸 이 첫 번째 서신인 고린도 전서는 서신 전체의 무게중심이 고린도 교인들과 또 고린도 교인들 간에 생긴 그 이슈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루고 있고 그게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는요, 그 서신의 중심에 발신인, 즉 사도 바울, 우리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요,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이 서신의 중심에 두고 다룬 글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가 매우 독특한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후서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13장. 이 세 단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랑과 용서를 담아 설득하고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단락마다 주제가 있는데요. 1장에서 7장까지 첫 번째 단락은 새 언약의 일꾼과 화해, 또 8장에서 9장은 연보, 헌금이죠. 또 10장에서 13장은 고난. 이 단락들을 통해 나타나는 키워드가 세 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키워드 세 개는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두 번째는 화해이고,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의 웬만한 서신서들은 각 주제에 따라서 어떤 문맥이나 그 전체 흐름을 보고 구분하여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본문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알지 못하면 전체 그 고린도 후서의 흐름의 맥락을 알기가 매우 어렵게 돼요.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 두 번째는 화해, 세 번째는 고난. 이 키워드로 고린도 후서를 풀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단락인 고린도서 1장에서 7장 사이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3장부터 나타나는 새 언약의 일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문맥이 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3장 전체의 느낌을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 행령과 또 사도 정체성과 그의 외모에 관한 목회적 그리고 인격적 비판과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전장인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이들에 대하여 사탄이라고 지칭합니다. 속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11장 14절에서는 이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너희들을 속이고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기에 이르죠.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다라고 하기 그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회책하고 속이고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증거들과 그런 유언비어들을 막 퍼뜨려서 많은 교인들이 혼란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 정체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3장만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당시 사도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로서 대접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된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곳에 미리 보내주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그 사도의 지자들은 그 사람이 사도라는 공인된 편지들을 지니고 있든지 받든지 이런 상황에 놓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가 없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 중 으뜸인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바울을 형제라고 인정했습니다.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회식 자리에 사장님이 회식을 가서 나 짜장면 이러면 그 다음 회사 직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와 비슷한 거 자리야 짬뽕 뭐 이런 탕수육 얘기 못합니다. 사도 중에 으뜸이라는 베드로가 바울더러 형제라고 그렇게 편지에 써버리면요, 나머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다 그 선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공인된 어떤 인증된 편지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세요. 첫마디에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 사도 된 바울은. 마치 이게 막 한에 맺힌 사람처럼 항상 그렇게 강변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로서 인정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편지가 없으면 이 사람은 공인된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인된 사도들이 아니니까. 특히 당시에 1세기, 2세기에 영지주의 이단과 마르시온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하였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기독교 인구의 3분의 1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그런 이단들의 활동도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로서의 공인된 편지가 없다? 그러면 어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사도로서의 어떤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유대인들이 이걸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공인된 편지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회책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시작이 3장 1절인데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추천서는 없지만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공인된 그런 사도라는 공인된 추천서는 없지만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우리 추천서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알게 하지 않았느냐. 체험케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래서 나를 사도로서 인정하는 것이 당연치 않느냐. 사도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제 본문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뒤에서 아주 나쁘게 조종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유대인들을 향해 직격탄을 하나 날리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이라는 조문,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것, 또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영광, 사도라는 공증된 편지, 표적,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영광을 얻은 그 이야기로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선민사상과 교묘하게 사도인 자신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을 반영하여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버렸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 14절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여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가 왜 그 얼굴에 수건을 썼는지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의견을 내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얼굴에 있던 광채가 사라졌을 때 그에 대한 경외심도 같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현혹되어 거기에 영원한 절대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영원할 것으로 알고 또 그것을 우상처럼 여길까 봐 그 잠깐 보다가 사라질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자신들의 어떠한 하나님으로 대변하여서 마음에 가질까 봐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견해가 오늘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인용한 것을 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까 봐 얼굴을 수건에 썼다는 이야기이죠.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돌판에 새긴 계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율법들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돌판에 새겨진 조문과 모세로부터 전해들은 율법을 눈에 보이는 영광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영원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원한 가치로. 그래서 그것을 두고두고 전통으로 대를 이어서 그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계명과 율법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계명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여야 한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믿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고 영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명과 율법은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없어질 것이고 그 또한 유한한 것이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이 온전히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고 더러 유대인들이 많이 설득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의 율법을 건드리다니, 여기서만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선동자들로서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소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가며 가는 곳마다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은 다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선동자들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에서도 이 사람들이 나오고요. 여러 부분에서 나옵니다. 유대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만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도 내 눈앞에 가려져 있는 수건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야지 내 하나님이지,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내 하나님이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관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신봉하는 자신들만의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내야 한다고 그렇게 믿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타나길 바라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다른 무엇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쫓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조금씩 다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기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복을 비는 것은 나쁜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복주의가 되어서 복이 올 때만 내 하나님이 된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수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수건을 통해서만 그 수건으로 가려놓아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가치 부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어때요? 기대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앞서지 않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고 마치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인정은 하면서 나의 삶의 형편에서 비즈니스가 좀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고 되면 상급이 오는 것 같고 안 되면 절망이 오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그런 나약함들이 다 있어요. 신방에서 가서 보니까 그래요. 너무 순진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나쁜 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고백하는 우리 예쁜 성도님들도 계세요. 마음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요 저희 비즈니스와 같이 흐름을 가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좀 신앙이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게 뭐 잘못됐다 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의 전환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 조명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전환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요 하나님께서 뭔가 대신하여 주신 그런 것으로 영광을 삼아서요 자꾸 그것으로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가치를 주고 거기에 대해 모든 것을 담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실망하고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개예요. 자녀 아니면 비즈니스. 어떤 분들은 건강 또 어떤 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처럼 우리에게 새겨진 우리 삶의 조문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그 목회자들은 무엇을 영광으로 삼을까요? 예. 목회 잘한다고 칭찬 듣는 거. 어우 설교가 남달라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굉장한 영광이 되겠죠.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찬사받는 것, 그런 것들이 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런 신앙이 가장 저급한 신앙입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 저급한 것을 얼마나 간구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매일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져서 쓰러져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리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도 모든 것이 만족하고 완벽한데 그 외 다른 것을 바라는 게 너무나 많죠.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만 그런 고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것들로 그것을 영원한 가치를 두고 싶은 것 오늘 새벽 기도 때 조금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거기에 묶이는 이상 오늘 17절에 뭐라 그래요? 자유함이 없을 것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쫓을 때만 너에게 자유함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만 너에게 자유한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이 임하시는데 너희는 다른 것들로 관점을 두고 다른 것들을 영원한 관점으로 두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니 자유함이 있을 수가 있겠나. 그것에 의해서 신앙이 변하고 신앙의 패턴이 변하고 마음가짐이 바뀌는데 어찌 자유함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그런 얘기예요. 오늘 후반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일이고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자유할 수 없게 되고 보는 그것에 묶이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영원한 삶을 꿈꾸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신다면 오늘 오직 하루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새벽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풍성한 은혜와 바른 진리를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